예, 우리 지난주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였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한국에서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또 6월 25일은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또 한국 전쟁이 시작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매년 6월에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한 세레모니가 있는데요. 롱아일랜드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매년 거기서 폐회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6월 달에는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계기들, 뭐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정말 굴곡이 많은 역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수많은 환란을 많이 겪었지만 우리나라 역시 수많은 환란 속에서 연단받은 민족입니다. 물론 제가 우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국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1년을 보내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기념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3.1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뭐 현충일도 그렇고 6.25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8.15 광복절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날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념일들을 지나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절기들을 정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후일 그 까닭을 물으면 이 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유월절이라든지 뭐 이런 날들을 지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후대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적인 고백과 그리고 어떤 신앙적 유산들,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를 경험해보지 못한 후대들에게 간접적으로 그날을 체험하게 하고 그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날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제정해 주셨고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잘 지켰고 또 그것을 또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 의미를 후대들에게 잘 교육시켰던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런 종교적인 절기는 아닐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되는 절기들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날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라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가능하면 자녀손들에게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날들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국을 떠나 있으면 다 애국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와 민족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나라 안에 살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잘 알지 못했지만 나라 밖에 살다 보면 그 나라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서 7년째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해외에서 또 생활하고 이렇게 한 10년 정도를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라와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전에 제가 두바이에서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절실히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정말 중요하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우와 처우와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도 똑같은 일을 하지만 국적에 따라 월급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그런 모습도 저는 보았습니다. 예전에 압록강에 배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단둥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저 북쪽 지역에 아주 가까이까지, 얼마나 가까이까지일까요? 뭐 거의 우리 이 교회 이쪽 담부터 저쪽 담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이렇게 접근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관광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배를 타고 중국 쪽에서 출발해서 북한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한번 갔다가 오는 그런 배를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기 앉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으면 말이 들릴 것처럼 가까이에서 굉장히 생기도 없고 시리에 빠져서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단둥이 마치 맨하탄 같아요. 완전 고층 빌딩들이 쫙 늘어선 곳이거든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고층 빌딩이 쫙 늘어선 중국 있고 이렇게 앞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TV에서 뭐 사진에서 보았듯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의 북한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건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중국 쪽에서는 똑같이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들이 다 키가 이만해요. 이런 옥수수들이 막 자라나고 있는데 북한 지역에는 그냥 강 하나 사이인데 불구하고 옥수수들이 굉장히 키가 작은 어떤 그런 모습들, 아, 농사가 참 잘 되지 않는가 보다라는 그런 것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같은 민족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저는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북한의 낙후된 모습들, 어려운 모습들을 관광하러 왔다 갔다 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 이후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탈북 러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했고 그래서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라 운명이 그 국민의 운명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요즘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베네수엘라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귀환했던 사람들의 형편을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현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도 마찬가지지만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의 그런 시간이 닫혀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많은 힘들과 어려움, 고난이 있는 그런 삶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고난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읽고 정말 하나님께 대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나라 민족을 생각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정말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 사랑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런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죄를 온전히 끌어안고 회개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를 죄에서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의 책임에서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죄를 지으면 공동체와 나를 자꾸 분리해서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고 나는 그래도 정직했으며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공동체와 나를 분리하고 공동체의 죄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것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한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죄는 누가 지은 죄입니까? 바로 내가 지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교회와 분리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어떤 정죄하는 데 열을 올리는 모습, 그것은 우리가 주의 몸된 제단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망각한 그런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민족의 죄 앞에 그것을 자기의 죄처럼 눈물 흘리며 주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 빛을 비춰야 의미가 있고, 소금은 음식 속이나 뭐 이런 곳에 들어가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공동체에 들어가 있을 때 의미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쓰임을 받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현주소를 알고 싶으면 뭐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댓글 날리는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이슈가 있을 때 얼마나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수 없는 악플들, 안티 기독교인들의 수 없는 분노의 글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좀 지나면 서운하고 분노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다 좀 지나다 보면 아 그래 우리가 이런 잘못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또한 얻게 됩니다. 물론 뭐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것은 굉장히 부각하고 잘하는 것은 잘 나타내지 않아서 오해를 사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일부분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물론 서운한 모습도 있고 온당치 못한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받는 비난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느덧 넓은 길만 찾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세상과 다른 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지만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라 명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 주님을 바라보라 명하셨는데 세상만 바라봤던 것,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하셨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렇게 바라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크리스찬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에 오히려 변화를 받고 세상에 주도되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가령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기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과감하게 다른 길로 유턴을 하든지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해서 다른 길로 들어가야, 그래야 그 회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회개를 통해서 또 무엇을 했습니까? 두 번째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즉각적이고도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부족한 인간이 하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허망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과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기도 능력의,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다니엘 기도회라 그래서 21일 동안 각 가정에 돌아가면서 모이면서 한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를 나갔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시간 동안 모여서 막 찬양하고 기도 제목들을 막 여러 가지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어떤 분은 부동산에 관한 기도 제목을 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나라가 잘못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아무리 뭐 집을 내놨는데 집이 비싼 값에 잘 팔려서 재산이 막 불어났다 할지라도 나라가 잘못되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눴는데 그런 기도도 다 중요하지만 이 정말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는 기도도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백성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과 또한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술 맡은 관원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큰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권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사실 가장 신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직책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핵심 요직에 해당하는 것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길 원하자 그 왕은 그 느헤미야를 그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보내고 그리고 총독 생활 오래 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에 따라서 응답받기도 하고 응답받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응답받기도 하고 응답받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주님의 능력 앞에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큰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순간부터라도 기도하실 때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그마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며 또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제 순종하며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위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기는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들은 그 삶의 실천을 위한 어떤 잣대로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읽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어떤 그리고 어떤 구절의 말씀을 외우고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지식적인 것을 찾는 데 굉장히 열심을 다하잖아요. 특별히 이 세상의 어느 나라 기독교인들보다 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해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데는 아마 전 세계에서 이 한국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냥 지식에만 그치고 아는데 그치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져서 삶으로 나타나기는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회개하며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총독으로 자신을 귀환시켜달라고 왕에 간청했고 또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후에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에스라와 함께 공동체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실천하며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그런 순종의 실천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회복되었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장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이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그 지식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틀면 라디오를 틀면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세상에서 설교를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의 설교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가장 훌륭한 설교를 하신다는 분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풍족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하루 종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신앙 서적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지식에 있어서는 기독교 여태까지 2000년 역사상 이렇게 지식이 충만한 적이 아마 단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은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무한한 굉장히 큰 지식을 갖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삶의 능력에 있어서 정말 무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적지만 그 적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실천하며 삶을 살기 원했던 초대교회 성도, 뭐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만 보더라도 오늘과는 정말 많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날연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날연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연보라는 것이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당의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돈으로 물질로 헌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날연보라는 걸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시간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듯이 드리겠다.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에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런 것들로 사용했던 날연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우리들보다 부족했고 성경을 우리보다 많이 읽지도 못했고 아는 것은 없었지만 그 적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그런 모습들, 바로 그 모습들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차를 운전해서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가슴에 충만함을 느끼지만 당장 교회 문을 밖에 나가면 눈을 흘기고 주차하면서 시비가 벌어지고 사람들과 싸우고 뭐 이런 신경전을 벌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감정적 차원에 갇혀서 우리의 실제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고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는 초대교회 성도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다르다라고 애써 자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그것이 지식의 차원이 아닌 나의 실천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을 위한 말씀이 아닌 그냥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 내가 실천해야 될 삶의 지침으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을 일대일로 우리 시대 그대로 적용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 당시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삶의 방식과 그리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오늘날 실천하고자 하는 그 실천의 어떤 열정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나는 말씀의 능력이 사람이 될 것이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은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나라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만약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옷 입어서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그 의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지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에 또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지역을 생각할 때에 바로 내가 그런 의인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삶의 모습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삶의 모습이고 나라를 위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땅에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